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보셨던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돈해 봅시다. 몇 명이 나와요? 몇 사람이죠? 다섯 사람이요? 그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 누구죠?
분봉왕 동생 반에 이거 진짜 왕의 그 동생이에요? 헤롯의 동생 반에 이게 진짜 그 진짜 왕 헤롯의
누가 권력이 제일 세냐고 그러니까 혼자 다 했구만.
아니 그러니까
저 동생이 뭐예요?
유모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하고 저기 헤롯하고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단 얘기죠. 그럼 뭐 그럼 권력이 있어요?
실수는 지나가야 돼.
권력이라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의 직책이 뭐냐 보다가는요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우냐 그 자체로 굉장한 권력이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란 사람이 글쎄요 어느 정도 권력자일는지 모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 뭐 대통령의 친구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의 친구 하면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뭐 꼴랑 친구 가지고 뭐 꼴랑 친구 아닙니다. 청와대 청소부는 명함에 뭐라고 써가 다닐까요? 네? 위생국장 이래가지고요 청와대 위생국장 이러면요 꼴랑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권력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러면 이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니엔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흑인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했죠. 니게르란 말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니그로입니다. 그러니까 니그로가 뜻이 뭐예요? 껌디 시므온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별 볼 일은 없지만 가장 화려한 과거를 지닌 사람은 누굴까요?
저울이 제일 화려한 과거를 안 지닌
왜요? 네. 신분의 변화도 있고, 실제로 배운 걸로 따지면요? 제일 그래도 명문을 나온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신분의 변화 역시도 아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얘기였겠죠. 그래서 가장 화려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 별 힘은 없지만 하는 말이 맞습니까? 사람 이름을 쭉 써가는데 사울이 굳이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서열 몇인가 보세요. 사울의 서열이 얼마예요? 꼴찌. 다섯 명 중에 5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사울이 아니고요. 다섯 명 중에 그냥 끄트머리 한 사람. 과거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섯 명 중에 막 그 틈머리 제가 서열이란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사울이 앞으로 예루살렘 총회도 가게 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사울 이름이 몇 번째 나오고 있는지를 주위에서 한번 보셔요. 앞쪽에 안 갑니다. 늘 뒤쪽에 쳐져 있어요. 그런 사울이 언제부턴가 이름이 앞쪽으로 옮겨집니다. 그의 역할과 일의 어떤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록한 누가가요 그런 걸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기록될 때는 사울은 이미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순위를 이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누가가 이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좋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더 남았네요. 이들 중에서 가장 정통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가장 먼저 믿었고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바나바겠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아주 모범을 보냈던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남았는데요. 굳이 묻는다면 제일 촌놈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루기어입니다. 구레네가 어딘지 아시죠? 알아둬야 됩니다. 섬 사람입니다. 구레네 사는 거. 지금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봅시다. 소아시아 끼풍리에 거기 있는 섬입니다. 독 떨어져 있는 섬이요.
이게 소율이라 그러니까 쭉 보니까 정통 그 유대인이 아니고 그 신문 같은 경우는 흑인이고 또 헤롯의 적동생이나 이 사람도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도 이 소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록을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 왜 그런 저 순서를 왜 그렇게 했을까? 촌놈이 어떻게 앞에 가 있고 뭐 있고 하는 것이 아마 다른 서열이 아니고요. 교회 내 서열일 겁니다. 교회 내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의 어떤 과 관련된 서열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무슨 일을 했는데요. 여기 말하는 다섯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섯 사람, 안디옥교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섯 사람이 그러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다섯 사람이 직책이 말이죠. 일단 시작할 때 보세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잖아요. 이 다섯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인데 이 둘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막 거의 같은 직책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선지자면 사울은요? 바나바가 데려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서 데려와서 뭐 했겠어요? 가르침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나 교사는 전부 다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다섯 명이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바나바가 제일 컸고 사울이 좀 작았고 이런 정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다른 별명이 있었죠? 저 앞에서. 바나바를 무호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
그 앞에 권위자라고 나오죠? 권위자가 아니고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 아주 부드럽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에 시끌벅적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했는데요. 거기 가가 있으면서 일이 하도 많아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요즘식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울을 불러낸 사람이죠. 사울이 고향에 우리말로 하면 초야에 묻혀서 지낸 세월이 한 10년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 10년 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그 사울을 불러내가지고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고 여기서부터 결국은 이방인의 선교자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본다면요, 자기보다는 한참 후배인 이 사울을 불러다가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다음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됐지만 바나바를 빼놓고 바울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나바는 그 훌륭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성령님께서 뭐 전도자를 세워서 파송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이유를 1, 2, 3절에서 두 가지를 들으라면요. 정말 개성도 다르고 출신 성문도 다르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전이 칭찬을 받을 만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뭐 우리가 사울은 잘 아니까 그런데 일단 바나바를요 선교사로 보낼 때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다? 너무 안 쉬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저 튼튼하게 성장하게 된 게 누구 공인데요? 일단 보면 바나바거든요. 그러면 바나바는 지금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온 담임 목사택입니다. 자, 교회가 선교하기를 하고요. 누굴 보내요? 담임 목사님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보내기를 하자. 안 쉬울 텐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 개척을 하기로 하고 목사님 한 분을 내보내가지고 개척 개시도 할 때 그 부목사 내보내가 안되겠다. 담임 목사가 갈란다고 가는 경우는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시죠? 어려운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려고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 입에는 하는데 놔두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그게 보통 위대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박은재 목사님 나오는데 그런 예를 들려면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김진호.
진짜 한 건요. 저 정주채 목사님이라고 저기 잠실에 향상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가장 정확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너무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교회를 분립해서 나누어가지고 또 작은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자 그렇게 대강 의논 일치를 봤는데 아마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긴 분이 정주채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그 잠실 중앙교회입니다. 한 1500명 넘어갈 때에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고 따로 세웠습니다. 세우고는 담임 목사가 가겠다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교인들 한 300명 정도가 시작이 됐는데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요. 또 옮깁니다. 또 옮기려고 보니까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 순수하게 땅값이 올라서 생긴 수익이 한 50억 정도가 됐나 봐요. 근데 교회가 이 50억은 무조건 사회로 환원한다. 그리고 새로 교회를 옮기고 지을 것은 우리 힘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버린 겁니다. 간단합니다. 아닙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몹시 반대를 했답니다. 분립해가지고 나와서 이거 준비할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또 하자 말이가 이래되는 거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핏 듣기에 그 50억이란 말을 들었는데요. 이건 우리가 손댈 일 아니다. 여기 사회 환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나가면 이 바나바를 세워서 나간 거. 사울은 그러면 안 그러나요? 사울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죠. 일단은 서열 2위와 5위를. 그러니까 사울의 위치는요. 이 전도하러 가는 팀의 주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역은 바나바고요. 그럼 사울은요?
실무담당.
실무담당. 막 보조택으로 그렇게 간 셈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하셔야 할 거는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변해된다 그러는데요.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 여전히 사울이라고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냥 사울이 아니고요. 바나바 아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잠깐만 있거라. 그 말이 어디 있는데 여기 아니네. 몇 절에 있죠? 9절이에요? 아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란 말이 9절에 나오는데 그때 앞에서는 여전히 사울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직후에 회심하고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름이 바울로 등장하고 서열을 따져보니까 제일 끝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보조용으로 따라 나선 이 사람이 결국은 이름이 앞으로 가고 역할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그 변화를 눈여겨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를요, 뭐 좀 읽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막 제가 포기하면서 합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러죠? 아까 제가 구레네 참겠는데, 구레네는 저기, 지금의 그 아프리카 쪽입니다. 리비아가 있는 쪽이고요. 그 아까 섬 얘기는 미안합니다. 요 구브로가 섬입니다. 구브로 가는 게 지금 아마 키프로스라고 발음이 될 겁니다. 키프로스나 혹은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그 섬인데요. 가까운 곳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시골 얘기하면 뭐 제주도 정도 될랑강요. 거리상으로 제주도보다 더 가까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디옥에서 부두가로 나가 배 타고 갔는데 여기가 사실은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5절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를 담당하고 요한을 데려갔는데 이 요한은 또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여기에 수종자로 들기에는 너무 거참이죠. 왜 그러냐니까 사울보다가 훨씬 서열이 높습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죽었고요.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은 사울보다가 서열이 훨씬 높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요. 그 말고 요한이 또 있어요? 예? 요한은 많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요? 뭐 한 사람이죠? 마가 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마가 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훗날 이 요한이 그 베드로의 양아들처럼요, 되고 로마에서 통역의 일을 담당을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쓴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사실은 이 요한 때문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는 그 요한입니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이제 두 번째 도시인 섬 가운데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 예수라는 거짓 박수를 만나죠.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박수라는 바 예수가 방해를 많이 놓은 겁니다.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말씀에 잘 들어가고 일이 될라 그러는데 그 옆에서 총독 각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옆에서 쥐 뜯는 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간곡히 지금 전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받을 믿을라 그러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자꾸 방해를 놓으면요 어떻게 하세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지박 아픈데요? 한번 지박 아픈다 또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질은 나지만 그렇게 지박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은 나지만 참고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사울은요, 못 참는 성령입니다. 못 참아요. 상황이 이래되니까 바나바가 나서는 게 아니고 사울이 나서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세요? 구절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그 다음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욕을 퍼박버리는 거죠. 욕을 퍼박볼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며느리와 아주 순한 며느리, 저 시어머니 밑에서 큰 며느리가 나중에 누가 더 독한 며느리, 독한 시어머니가 될까요? 아니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세월이 지나면 참 이상하게, 그리고 고생 많이 했는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이따 독한 사람이 된대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닮아가는 모양인데, 전 이걸 보면서 많이 웃은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사울이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죽이고 하다가 예수 만나고 자기 당한 거 있죠. 뭐요? 눈이 가려지고, 누가 인도해줄 때까지는 길도 못 찾고 헤매고 있었는데, 이가 나중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나중에 바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야단을 쳐버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그 형국이에요. 한번 실전 보세요.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나. 가만 보면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거하고 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고 넘어가면 이야기 읽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제목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바나바보다는요, 과격하고 그냥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바울이 나서는 겁니다.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나바보다가 사울이 앞장을 써주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어디 갔어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인솔자였고 사울이 어쩌면 보도자 정도로 갔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표현이 달라졌다는 거는요, 팀의 이름이 바뀐 겁니다. 바나바가 이선으로 물러앉고요, 바울이 앞장서가지고 복음을 시작해 나갔는데, 이 자체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를 잘 해나가실 목사님의 성품은요, 온화하고 이러면 잘 안 돼요. 어떤 성격이 좋죠? 적극적이고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불도저형이 개척교회는 맞아요. 근데 조용조용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온화하고요, 말을 바꾸면요, 사람 대하기를 어렵게 여기고 하는 이런 분들은 개척교회 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날 보고 개척교회 하라면 나 도망가버리고 안 할 거예요. 난 사람이 무서워서 잘 안 돼요. 근데 내 친구 하나요, 용감한 친구 있어요. 앞뒤 안 가고 그냥 밀어붙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한데 적절한 그 상황에 맞게 움직여야 할 터인데, 이 해외에 전도하러 나간 이 상황에서는요, 바나바보다가는 사울이 더 적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부터 이제 사울이 앞장서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 그 표현이 13절에서 이렇게 딱 바뀌어 있다는 거죠. 바나바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하거나 그런 거는 아닐 터인데, 일단 이 이름이 바뀐 것하고 바로 그 직후에요, 이 누굽니까? 요한이 떠나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냥 돌아간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선교 여행 도중에 한 사람이 빠져서 돌아가 버리는 거는요, 예나 지금이나 참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 하다가 한 사람 나 갈래 하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짐이 되죠. 큰 사건입니다. 오죽했으면 훗날에 다시 전도여행 가자 할 때 바나바는 얘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요 못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왜요? 지난번 여행 도중에 혼자 돌아가 버렸지 않느냐. 그런 사람 또 데려갈 수 없다. 이래가 싸우다가 둘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럴 만큼 이 요한이 중간에서 돌아가 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돌아갔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줘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자꾸 추측을 해보죠. 추측할 때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답은요. 요한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말합니다. 생질이면 조카가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이제 글자 관계에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의미가 생질이라고 했는 이 원어가 옛날 의미하고 지금 의미하고 이게 좀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떤 데는 생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사촌 관계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이 어원 연구까지 해서 내린 결론은 그 조카라기보다는 이종 사촌 관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일단 사촌 관계인데 왜 이탈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랐긴 하지만 여기 그 구브로 섬에 갔었어도요. 어딘가 아까 그 앞쪽에 보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색 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있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여기서부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선교 정책의 어떤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거기에 반발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싶고, 또 하나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사울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요한은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사촌 형제간이거든요. 이 선교 단체는 말이야 우리 형님 이름으로 나선 긴데 돈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나서가 앞장서는 것이 어쩌면 탐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이 선교팀들은 여행을 계속하는데요. 이 지역을 그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정돈을 한번 해볼게요. 그 13절에 보면 바보에서 배 타고 그랬죠. 그게 바보니까 바보는 그 섬입니다. 아까 아니요 기브로스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섬에서 배를 타고 딱 건너가면 건너편 있는 육지 지명이 밤빌리아입니다. 요걸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배 타고 육지로 올라오면 전라도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빌리아는 안디옥에서 육로로 여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지를 그리 잡았으면 바로 육로로 갈 수 있는 지역인데 배 타고 그 구브로로 건너갔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와가 밤빌리아에 왔다가 거기에서는 별 일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간 것이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잠깐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의 출발지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요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잠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이 자세하게 설명한 데가 없어서 저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요 지역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여러 군데를 좀 들었는데 그 큰 지역을 통칭하면 그 갈라디아 지방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4절이요. 안디옥에 갔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 회당에 출석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당은 유대교인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회당에 앉아있죠? 아, 전도하러. 전도하러 왜 회당에 가요? 전도 대상이 될 유대교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회당이거든요. 이걸 보고, 사울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러니까 그 안식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주일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근거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늘 회당물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것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죠. 누가 읽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셔요. 누가 읽었어요?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상 보세요. 누가 읽었는가? 회당장들이죠. 회당장이 이걸 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바울과 그 일행은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해서 청중석에 앉아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참 또 구설하겠네. 미안치긴 하지만 율법은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들은요 다른 책들 성문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언서나 다른 시편 글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회당장들이 그것을 낭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설교를 바울과 그 일행에게 여기 보면 사람을 보내서 설교를 하겠냐고 묻는 거죠. 그걸로 봐서는 아마 이 바울의 일행이 이미 이 지역에 소문은 어지간히 났던 것 같아요. 알아보고 그랬더니 바울이요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그러는데 성경에 일어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일어나가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요 어떤 행동의 계시를 뜻하는 습관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랍비들이나 성인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거의 앉아서 했거든요. 앉아서 강론을 했는데 바울은 앉아서 한 게 아니고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어떤 랍비적인 방식이 아니고 그 헬라 사람들이요 웅변하는 거 연설하는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열정적이라고 그럴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관습하고는 좀 다르게 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렇게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게 여러분 설교는 고함을 지르고 크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용조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 따라 달라요? 제가 언젠가 전나 목이 약하기 때문에 아예 큰 소리를 못 냅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나중에 그 모임에 해당 안 되는 어느 목사님이 또 나와서 인사말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그 모임에 찾아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더니만 끝에 한마디 또 붙인 것. 설교를 조용조용하게 해도 은혜가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본인은 고함을 많이 지른대요. 그래서 저는 목이 약해서 고함을 잘 못 지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바울은요? 헬라 사람들이 하듯이 열정적인 웅변 형태의 설교를 했다. 그걸 보세요. 누가 얼마나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지. 아까 한참 빠뜨려 가는 것 같다. 자꾸 사울 바울 좀 헷갈리는데요. 왜 그러면 시작할 때는 사울이라고 해놔놓고 여기 이제부터는 사울이란 말 잘 안 씁니다. 그게 바울이라고 나갑니다. 왜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이냐. 일단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언젠가 조 다윗하고 신문에 나오고 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조 다윗이 뭐야 조 다윗? 그래 이름 완전히 바꿨다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또 조용기로 나오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예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조용기 하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 뭐라 그러죠? 미국식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외용 이름이고 국내 들어오면 원래 이름 그대로 쓰고요. 이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왔다 갔다 한 그 철민이도 미국 가면 이철민이 아닙니다. 미국 가면 그레이스 리고요. 한국 들어오면 이철민이고요. 그 이름이 이 두 문화에 걸쳐 있는 사람은 이름을 두 개 가질 가능성이 많다. 여기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 아닙니까? 사울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요? 지금 말하면 폴입니다. 폴.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설은 바울이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죠. 미국 가서 살 때는 미국식 이름 쓰고 한국 살 때는 한국식 이름 쓰고 그랬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다가 그럼 여기서부터는 왜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냐 하니까 하는 역할이요.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방 성도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그 타당해 보여요. 그렇다고 또 누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이러거든 또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사실은 아직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그게 원래 두 이름이 있었는데 역할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바꿔서 썼을 뿐이다라는 것이 정설로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또 누가 그러더라도 또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쓰면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16절부터 말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러죠. 이 표현이 이거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으면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을 때는 예. 앞부분은 유대인이고 뒷부분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겠나 모르겠다.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앞에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아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인데 43절을 한번 보세요. 비슷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앞에 나왔던 표현하고 꼭 같은 표현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26절 보실까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러죠? 역시 같은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전부 같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고요. 이 사람들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부르죠? 26절이 곧 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걸 한 글자로 말하면 26절에 답이 있어요. 형제들이죠. 이건 뭐 옛날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그 초대교회 때 복음이 전해져가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놓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요 구약 역사를 쫙 훑어내려갑니다. 목표가 누구였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 쫙 내려가는데 스데반이 목표로 삼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 최종 목표는 예수입니다. 중간 단계예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다.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목표를 중간 단계를 모세에다 둔 거죠. 모세를 지적한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 성전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에 계실 분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중간 단계로 삼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훑어내려 갔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바울은 여기서 목표는 예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약 역사를 또 들먹여요. 그러면 중간에 징검다리가 누군가 보세요.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징검다리로 삼고 있느냐는 얘기죠. 다윗입니다. 구약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언급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왜 징검다리로 삼았는지 보세요.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그 약속대로 23절요.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이 예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4절부터도 여전히 관계가 있으니까 보세요. 34절 중간쯤에 보시면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곧 나중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사야 55장 3절 9절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썩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다윗은 죽어서 곧 뒤에 보시면 36절에요. 잠들어서 썩어버렸지 않았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되자고 하신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예수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언급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제일 많이 언급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다윗을 가장 많이 예시로 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든 것이 24절 5절에 보면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세례 요한을 거부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단했던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겁니다. 그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위대한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를 든 거죠. 골단 쉬운데 27절부터가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말도 까다롭고 한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니, 나 참 웃깁니다. 너희가 날마다 외우지 않느냐. 외우는 그 말을 잘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말대로 이루어버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을 잘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표현은 뭐냐면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생님 말 의도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날마다 외우는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경 말씀은 날마다 외우는데도 너희가 무식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된 그것이 결국은요. 그 사람들 탓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그걸 이어내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당히 너 때문이다.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는
그렇죠.
표현을
빙 눌러가면서 지적은 하고 잘못은 지적을 하면서도 또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해야 했고 부활했고 가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다 가는 거고 너희 조상들이 혹은 너희들이 그거 제대로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찔리긴 하지만
제일 가볍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요, 바울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부드럽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 아주 지능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손으로 멀진 않네.
예. 네, 이런 분이 이만한 학력과
예.
있으니까 이런 설교가
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그 중에 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매날 딴딴딴 외우면서도 그 뜻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참.
네.
뜻은
모르고요.
뭐
좋은 예네요. 사도신경 열심히 외우면서 무슨 뜻인지. 아까 우리 나비사 모친 여호와가 여름에 있을 동안에 사도신경 다 외워서 가는 게 목표였는데 두드린가 밖에 못 외웠다 하는데 못 외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입력이 잘 안 돼요. 열심히 해놔놓으면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입력을 시켜놔도 혼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 할머니가 아는 대로 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도 막 할 수 없이 가려고 해서 제주도 보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외우기로 했는데, 날마다 점검을 손자가 하기로 했답니다. 손자는 원래 무서워요. 할머니, 야, 봐, 이러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 손자가 날마다 점검하기로 하고, 그래 보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사도신경의 정확한 뜻을 아는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리 많지 않을 수는 있죠. 그거 보면 이해가 되네요.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문 외듯이 외우면 평생을 외워도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뜻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라는 건 한번쯤은 생각을 조금 하셔요. 뭐 모르고 평생 예수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하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근데 알고 믿으면 그만큼 더 이 은혜가 크고요. 모르고 믿으면 그럴만한 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뭐 너희 조상들이 몰라서 이렇고 저렇고 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듯 싶어요. 29절 보십시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말 조금 이상하네요.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말 이상하네요. 괜찮은가 본데? 왜 십자가라고 안 그러고 나무라고 그럴까요?
저는 사람들한테 좀 더
죄책감을 좀 덜 느끼게 하려면 여보세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땡땡이 치고 있으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땡땡이 안 치는 거는 알면서 남에게 가르치지 않는 게 이게 농땡이고 땡땡이라는 얘기. 아니 처음 읽어보는데 이리 맞추는데 여 지금 교회 열심히 땡기는 사람들 입국 다 먹고 있잖아. 아, 이게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지 그냥 막 떠들어대는데 그게 왜 그래 맞노, 이 말이라, 내 말은. 참, 내가 참 많다.
맞아, 그게?
예?
그게 맞아.
아, 아까 건 다 맞았는데, 요번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네. 요번은 조금 다르게. 뭐, 듣는 사람들 죄책감을 덜하는 이걸 아무나 십자가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막상 그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사람은 모르겠어요. 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덜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 뭘까? 이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그 영화 The Passion of Christ 그것도요. 뭐만 정확하게 강조한 거냐면 그 육체적인 고통 그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낮아진 것 그 자체가 훨씬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거 기도하셨던 거 있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는 것.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게 그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 못이 바뀌고 살이 찢어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마 고통스럽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자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예수님의 진짜 고통은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게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냐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라는 걸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바울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알아요. 십자가에 달렸다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더 큰 고통입니다. 그 구절을 기억하는 유대인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또 하나 다른 예가 아니고 그 살아있는 증인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31절이 그 얘기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증인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증인이요? 예수가 예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실제로 그 과정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다. 어떡하란 얘기죠? 결론이 그 뒤편에 38, 39에 있네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계속합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긴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에는요, 핵심적인 결론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설교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또 안 믿을 경우에 주의해야 된다는 구절을 또 하나 인용을 합니다. 41절의 인용 구절이 그거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가 이게 뭐예요?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말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요?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강력하게 예수를 지금부터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 맞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맞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공짜로 막 외제차, 뭐 종거는 뭐 1억도 넘어간다고 그러대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차 한 대 줄게 하고 오면요. 그럼 그거 믿겠어요? 우리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누구는 뭐 친정 아버지가 뭘 하나 사주고 시아버지가 차도 하나 사줬다는데 와 우리 집에는 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떠들어가는 놈만 있노. 근데요 느닷없이 누군가 와가지고 차 한 대 사줄게 하고 들어가면요 믿겠어요 그거? 당해봐야 알지.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뭐 저 그랬답니다. 설교 시간에 주일 아꼈어요. 선생님한테 나오는 사람, 선생님 시계 이거 준다. 시계 기할 때 이야기죠. 먼저 온 사람 줄게. 그냥 아무도 안 나오더랍니다.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어리거나 제일 멍청한 놈이 나오는 겁니다. 좋거든요. 얘는 아무 소리고 받아들고 가요. 다른 애들 뭐라 한지 알아요? 선생님 진짜 주는 겁니까? 이게 똑똑한 게 탈이라.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대신 죽고 날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너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참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놔놓고 미리 말씀 다 하셨습니다.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할 거다 그래놓고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란 얘기죠. 저는 설교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요. 참 감동적인 게 저는 그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재를 전부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어디서 온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요? 네, 과거,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 시편의 글들, 쭉 가져와서 구성을 내가 설교 한 편을 내는데요. 한번 보세요, 내용 전체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분 이야기를 하려고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은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틀림없죠. 어느 목사님은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책을 15권 읽는데요. 뭐 그런 분들 저 있다는 거 압니다. 그거 내가 좀 찔리잖아. 그거 내가 그래서요 나는 있잖아 성경 한 권을 끌어안고도 지금 시간 부족이거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나는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을 지금 하나도 못 보고 있다. 봐야 된다고 해가 사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일단은 뒤로 밀어놓고 지금 성경책 한 권밖에 못 보고 있거든. 이러니까 100번에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보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 안 그럴게요. 이러더라니까. 그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성경 끌어안고 실험하다가 밑창이 떨어지면 나도 다른 책 좀 볼게. 근데 당분간은 불가능할 것 같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끝난 뒤에 다른 책을 보면 볼까. 아직은 그거는 여가나 심심풀이로 보면 볼까. 아직 볼 겨를 없다. 그랬더니 날 보고 한 얘기는 아니래요. 다른 분 얘기하려고 끄집어내는 얘기인데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보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 끊어버렸어요. 그래가, 끊어가 나중에 나 좀 그렇거든요. 설교를 하려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솔직한 얘기를 해요. 일주일 내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실험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또 좀 잘못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두 순가 세 순가 전에, 국민일보에 어느 글 하나가 나왔는데, 그게 나를 좀 평쾌해 주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설교의 모든 소재를 성경에서 끌어서도 되는데, 왜 오만 뭐 철학자의 이야기, 뭐 미인전 얘기 다 끌어들어가면서 꼭 그래 해야 되느냐. 그런 성글 하나 보면서, 내가 마음이 좀 많이 놓였습니다. 바울의 글을 보면 보세요. 이 설교가 전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는 설교를 멋지게 구성을 했거든요. 스데반과 비교를 했을 때 스데반은 모세를 들어서 예수를 증거했고 바울은요 다윗을 들어서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기회가 있으면 나는 누구를 들어서 예수를 증거할 건가 이걸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한번 보셔요. 뭐 바울 한편 했고 스데반도 한편 했으니까 그렇지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땡겨오기는 좀 안 모자라겠어요? 제가 올해로 7년째인데요. 아직은 많이 했는 편이 아닙니다. 아닌데 일주일에 한 편씩 꼬박꼬박 한다 해도 1년에 뭐 한 40편 정도 되고 6년이면 240편 과외로 나갔던 거 이래저래 꼽아도 제가 지금까지 계산하면 한 300편이 채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도요 거의 모든 재료를 성경에서 끌어다 써도 아직도 안 모자라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범위까지 가면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긴 몰라도 기본적으로 설교를 성경 말씀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소신에는 제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누구 설교 들으면서 자꾸 야단칠 거는 아니고요. 하는 거는 하는 분에게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최소한 더 여러분을 가르쳐야 할 그 주변이나 이웃 성도들에게만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끌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다 이걸로 매듭을 지은 겁니다. 42절 보시면요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쨌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좋았더라 그 얘기죠.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하려거든 들은 사람이 다음에 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이건 뭐 저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시다. 한번 듣고 났더만 다음에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경을 곤두 써가지고요 준비를 잘하고 잘해서 이분들이 왜 그런 거니까 전에 널 듣던 그게 그 말 같은 그 소리가 아닌 다른 이야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색다른 걸 준비할 수는 없겠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음에도 또 와주라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안 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요? 얼마나 오고 싶은 건데요? 그,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래 됐죠? 자, 첫 안식일에는 빠진 사람이 많았는데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그 바울이란, 응? 낯선 젊은 친구가 하나 왔는데 기가 막히더라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안식이래요. 우리가 다음 안식일날 또 오라고 이야기를 해놨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전이 됐고 그 다음 안식이래요. 온 성이 다 모였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 전체가 다 모였더라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서 자원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모여드니까 이제 45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견박하고 비방하거나, 항상 그 뭐랄까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거부하는 인물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46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그러죠? 여기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 순서가 뒤집어졌다는 게, 요 순서가 나중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순서가 나올 때가 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 그렇게 다시 원위치 될까요? 아, 그렇게 전도 여행 다니다가 나중에 가서 전도 귀국해서 보고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보고할 때 누가 할 것 같아요? 바나바 하는 게 맞죠? 그때 되면 또 바나바와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는 전부 이제 바울이 혼자 다녀버리니까 요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아마 우리가 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도 비방을 해대니까 그 46절 끝에 보면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이것도 우리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47절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반대하고 버리면 이 복음은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합니다. 일단 이방인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 뒷구절을 좀, 뒷구절은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구절이 아닌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듣거나 또 심각하게 설명을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걸 심각하게 설명하면 어떤 말이 되죠? 예정설이죠. 이 구절을 그러니까 예정설의 근거로 사용하면 좀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자가 어떤 자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가령 누가가 하는 말이라고 쳤을 때,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계속 앞부분에도 이렇게 믿어지는 게, 스스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뭐지, 성령이 임했을 때, 아니면 네?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었을 때, 이제 믿어진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이미 그 예정됐다는 표현이 딱 이렇게 써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스스로
뭐 잘 막히면 이래서 말 되고요.
그게 그런 것 같아. 내 스스로 막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정론의 근거로 삼아서 할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니까 작정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했더니 아 말씀을 잘 받는 거 보니까 이건 영생을 받기로 예정된 자고 아무리 해도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요거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그게 없어요. 단지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그럴 때 우리는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한 자인 게 틀림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는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은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보는 게 좋지 이걸 가지고 예정론이냐 아니냐 그 논쟁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 말을 쓴 의도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50절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속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태클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선동해서 그냥 방해를 놓으니까 장소를 또 옮겨가는 겁니다. 하긴 바울은 뭐 널리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제자가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들에게 복음을 받고 믿기로 작정한 자들. 이 사람들은 이런 어떤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돈을 할 때 하나 기억을 하셨거든요. 저때 그 사도행전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면 첫 문단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의 전도입니다. 그게 1장부터 7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선교가 8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13장부터는요?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13장이 그 이방 선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행전을 2부로 쪼갠다면 2부의 첫 장이 되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나 또 바울이 이 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나 또 저는 교회 안에 너무 그 성질 급하고 튀는 사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이 상황이 되면 더 큰 역할을 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또 역할을 하더라는 걸 보면서 바울의 그 등장에 또 어떤 측면에서 참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복을 받는 큰 특징 하나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그 조화롭게 교회를 이루어가던 그 모습,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되고 귀한 사역이 시작이 되고 참 놀라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작지만 바나바의 역할이나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